누가복음 12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셨습니다. 주께서 곧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가시려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며 유월절 명절을 위하여 돌아와 주일날 입성을 할 때까지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주께서 요단강 근처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요단강 근처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곧 그의 입성이 있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따릅니다. 여기서 의심할 여지 없이 12장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장에는 그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때엔 아마 주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12장 1절 말씀, 군중들은 주님을 실제로 밀면서 애워 쌌습니다. 무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실제로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그것이 발효 과정을 거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누룩이나 효소에 썩는 것이며 그것이 썩을 때에 이 작은 공기의 거품을 내어 보내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반죽이 아주 작은 누룩이면 충분하며 이 작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누룩이 떡 반죽 전체를 썩게 하거나 발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물질, 곧 스타터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누룩을 새로운 떡 반죽에 넣고 일부분은 내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합니다. 온 덩어리를 부풀리기 위하여 작은 누룩이면 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누룩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떡 반죽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즉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외식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퍼져가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게 하며 계속 번져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그걸 좋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말한 것은 정말 밖에 발표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선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개인 전도자의 테이프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관광을 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비위를 거스립니다. 호텔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하간 이 전도자들은 그곳에 사는 정부의 공무원인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여행하면서 한 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우리가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그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은 내 손엔 아무런 테이프도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대화를 담은 테이프에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냐.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아이, 골치 아픈 아이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외식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종교 제도에 침투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라디오 역사의 초창기에 아이들에게 만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이들에게 말할 때에 너무나 감정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끊는 줄 알았는데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 관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외식에 주의하라. 비밀리에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외쳐서 알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것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 중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다섯이 두 페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없는 것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같은 것들을 함께 모아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가 먼저 강조했던 사상이나 원칙들의 시리즈를 함께 그룹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관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일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께서 때로는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인기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습니다. 이래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을 위하여 쌓을 수 있는 전 소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거대한 소유를 쌓기 위하여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부를 쌓으려는 그들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모든 가치 있는 그들의 관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욕심에 끌려 많은 소유를 축적하려고 가족관계를 무시함으로써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해칠 때까지 몰고 가는 것이 중력들에게 흔히 있는 고질병입니다. 탐심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중요한 것들이 파괴될 때까지 당신을 계속해서 점점 더 열심히 하라고 끌고 갑니다. 삶은 여러 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은 당신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탐심은 이러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후 주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화를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미있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그의 의견은 내가 모든 걸 성취했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견해, 어리석은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 혼자 꿈꾸고 있는 상태이지 성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그의 더 큰 곡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계획일 뿐입니다. 큰 곡간을 짓는 대로 곡간을 채우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다 성취했어. 다리 뻗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젠 성취했으니 편안히 지내자. 그는 그렇게 성취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날 밤에 죽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서 그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가득 채웠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아, 이제 내가 성취했으니 편히 쉬어라 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자, 내가 충분히 가졌어 라고 말할 그러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할 몇 가지에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이며 그것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후에 주님이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놓은 것을 누가 즐기겠느냐?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2절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달을 부리지 말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보다 더 나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만일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뇌화수체를 가져서 키가 작아 찬장의 제일 높은 칸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당신들 중 누가 이런 문제를 당면하여 앉아서 염려만 하며 나는 키가 너무 작아 키가 그렇게 짧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들 중 누가 이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당신의 키를 18인치나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키에 18인치는 커녕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조차도 더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뜨개질하는 실을 만드는 축에서 일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축을 사용하여 옷과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며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는 실제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참새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동전 1전으로 참새 5마리를 그리의 소년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작은 동물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동물들도 돌아보시거든 하물며 당신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머리의 수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탐심을 주의하십시오.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29절이나 뒤에 따르는 절에 있는 모든 것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먹는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며 당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아십니다. 오직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이것들을 찾기보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 띠를 띠는 것은 긴 겉옷을 입는 그들의 문화에 특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겉옷을 입고 일하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달리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의 겉옷을 걷어 올린 후에 띠를 둘러서 맵니다. 그것을 발목보다는 높이 무릎이나 그보다 좀 더 높게 맵니다. 이렇게 하면 일할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봉사나 일할 준비를 하라,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개념이 되어야 할 삶의 개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태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개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또한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파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의 개념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개념이 반드시 인생은 자기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라는 말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타날 그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물질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물질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염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물질 세계를 향한 나의 적합한 태도는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인생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물질에 대한 부적합한 태도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나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당장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끝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오 주님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가 모든 것 깨끗이 정리할 동안 몇 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다른 개념도 견해에 따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 때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당신이 경주를 할 때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인생은 교육입니다. 몇 학점을 더 따야 졸업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나는 모릅니다. 무엇이 클라이막스인지 모릅니다. 클라이막스가 어느 순간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중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당장 뛰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 자러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 일을 다 처리하십시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아침이 되기 전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단한 긴급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대한 개념은 주님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이 개념대로 사는 사람, 즉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삶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깨끗게 하는 영향을 줍니다. 내 자신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옳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오실 때 당장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바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띠를 띠고 그들의 주인에게 수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주인이 올 때를 지켜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자신이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2경이나 3경은 밤중입니다.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주님이 한 시간 이내에 오시리라고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주님이 한 시간 안에 오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끝내야 할 일들이 끝장이 나지 않아서 전화도 몇 군데 해야 하고 조심하십시오. 다음 한 시간 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생각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드실 신실한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엇을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지 지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허리를 동이고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예수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신을 자기에게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좀 보십시오. 주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된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교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빈번히 결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니 큰 잔치나 합시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번번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뉴기니의 정글에 사는 딱한 사람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었으며 식인 종들이 그 사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잃은 자입니까? 복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별로 벌하심이 합당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형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으며 더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가벼운 벌을 받게 되어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뉴기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들어서 알기 때문에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을 받고도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있을 줄 알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그를 반대하는 지옥의 불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불은 벌써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의 침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여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구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받는 침례를 그들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 아들들은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침례는 받으리니와 너희의 요구를 허락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느니라. 주께서 그의 침례를 말씀하실 때 그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그것에 전념하노라. 내게는 목표가 정해졌노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이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 갈라집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심합니다. 번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대단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감히 예수를 선택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무리들을 향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쓰여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생겨날 때 말하기를 오 소나기가 오겠군 하고 말합니다. 산타나 바람이 불면 오 오늘 많이 더워지겠군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날씨가 비가 올지 아니면 더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의 오실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읽을 수 없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으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징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정권시장이나 일기예보나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면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물론 누가는 어느 기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12장 59절과 13장 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회당은 여리고 근처 어느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물론 누가는 어느 기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12장 59절과 13장 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여리고 근처 어느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주위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갈릴리인들은 빈번히 성질이 급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그들은 항상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을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소란을 피우는 일에 참여했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어떠했음을 예수와 관련시키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의 군사들을 보냈으며 그 군사들이 왔을 때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저들을 거기서 죽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관하여 예수께 알렸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신들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오호,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구먼. 그렇지 않은가? 그런 흉악한 일을 당하도록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구먼.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념을 막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갈릴리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에서 4절 말씀. 실로암의 못은 거기에 내려가려면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엔 실로암 못 주변에 여러 건물들과 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탑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곤 했습니다. 그 연못이 예루살렘의 근원이 되는 수원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은 연못에서 빨래를 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실로암의 사람들이 세웠던 탑이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5절에서 9절 말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실을 원하시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실을 보려고 오셨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결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으며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0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동방, 즉 중동에서 허리의 윗부분에서부터 구부러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통상 그들은 머리는 위로 쳐들었지만 그들의 배꼽에서부터 이중으로 구부러졌습니다. 몸통의 윗부분은 아래로 향하고 그들의 머리는 그들의 다리에 의하여 위를 쳐다보도록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쳐다보기에 아주 괴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괴상망측한 모습의 여인이 구부러진 채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계실 때 그 여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 육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18년간 이러한 상태로 구부러져 있던 이 여인이 똑바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그가 예수께 화를 낼 용기가 없어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이라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말하자면 사람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여보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 관한 한 가지는 그들은 항상 대단히 자비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까지 이 자비심이 있는 이 측면은 유대인들의 아주 훌륭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큰 병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나 소를 끌러서 물을 먹이는 것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이고 또 동물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단지 내가 행한 것은 18년간 사탄에게 매였던 여인을 풀어준 것뿐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귀를 풀어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기에 주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맡은 사람들의 종교 제도는 너무나 복잡해서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을 취하여 권위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계급 제도를 도입하여 그것을 지극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개발한 전통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지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 거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 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잠깐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겨자는 풀입니다. 그것은 채소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가 결코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것이 있고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자란 것입니다.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는 우리가 적어도 30년간 목회할 때까지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유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학교 교수가 뭘 안다고 나는 당장 비유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유에서 설교한 것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난 35년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이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가루 스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에는 두 가지의 다양한 해설이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단지 열두 제자를 사용하셔서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온 세상을 다 점령할 때까지 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갖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 가지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든지 실제로 상관이 없으며 이 큰 나무에 피난처를 찾아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다양한 종교와 제도를 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작은 누룩 하나가 가루 스말에 부풀 때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것은 어떻게 복음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때까지 진보적으로 확장될 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1935년에서 1936년도에 이러한 신학자들은 수단을 다하여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게 되어 간다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로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일어선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말은 더 이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차 대전의 혹독한 대학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차 대전 후에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건전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철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멀지 않아 교회가 세상의 모든 정부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부를 세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다스릴 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후에 평화가 올 것이며 그들의 무기는 쟁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믿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 교회는 정부가 무너지는 순간 떠맡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며 수라장이 될 때 그들이 발을 들여놓고 의롭고 공평한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몰몬 교도가 되며 이 지상에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여호와의 증인도 그의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무너지고 수라장이 될 때 누가 신정 정치를 설립하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1급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몰몬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사람이나 교회에 의해 신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악이 점점 성행하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어느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적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 형태에서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은 모든 비유에서 똑같은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비유에서 까마귀나 새는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없고 악한 뜻으로만 사용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공중의 새들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경험을 할지라도 많은 악한 제도가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여 교회가 국가에 연결되었을 때 그것은 교회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교회를 국가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는 이교도들이 지키는 많은 것들을 교회에 소개시켰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해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대 교회, 즉 종교개혁에 대하여 예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악행, 특별히 면죄부를 파는 일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황으로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가 짓고 싶었던 영광스러운 건물을 짓는데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명철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의 용서를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푹 빠지기 전에 면죄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질지라도 그들이 이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탈선 행위를 하고 나가서 술 마시기 싶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내려가서 술을 사서 마시십시오. 정사를 원하십니까? 내려가서 간음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트를 경로케 하여 그가 교회 안에서 개발한 악을 반대하는 95조항을 채택하여 그것을 문에 붙여놓고 항의했습니다. 이래서 개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암흑기의 역사이며 가지에 깃든 새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룩은 발효과정, 즉 부패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가루 세 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사라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라는 가루 세 마리를 취하여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교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성결을 위한 제물, 즉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이어 소제를 드리며 그것은 가루 서말, 즉 고운 가루의 한 에바의 10분의 1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으로 드리며 그것은 내가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침투하여 반죽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다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누룩이 있으며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안에 있는 누룩으로 인해 슬프게도 교회의 증거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실로 이 사람이 예수께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태도로 말씀하셨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보내신 메시지 외에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일을 하려 한다고 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암여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관하여 들었고 궁금했었기 때문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몇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에게 오셨을 때 헤롯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헤롯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가 너무 악하게 되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절했고 그에게 하실 말씀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태입니까? 내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고 그에게 전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제자가 말했을 때 주께서 내가 그곳에 가겠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자로서 입성하실 때까지 그를 공중 앞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방금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전하라. 내게 할 일이 있어 거기에 가야 하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일에 그곳에 도착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예수께서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 우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19장 42절 말씀. 사람들이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하더라. 주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그가 보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모든 사정이 나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재건한 성전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요구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심한 핍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또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또는 두 가지를 다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 있는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장과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인을 섬기는 종의 개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셔서 좋은 한 주간이 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